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5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다음 주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 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 두 번에 먼저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먼저 죽은 일부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4장에서 바울이 목적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혼돈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4장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중요한 주제를 또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 역시 때와 시기, 결국은 주의 재림 때를 말하죠. 이 문제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앞서 우리 자는 자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기술한다든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차원, 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민감하고 여러분도 많이 주변에서도 보았죠. 자칫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자, 심지어 좀 더 표현하면 시한부 종말론자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를 이렇게 하여 콕 집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단체는 바로 이단의 교주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때를 꼬집어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죠. 이걸 말하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를 탁 꼬집어 말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들이 우리는 예들을 잘 알고 있어요. 먼저 1978년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인디애나주에 있었던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양반이 감리교에서 좀 신학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존스타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감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 무리들을 저기 남아메리카 어느 작은 섬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이제 존스타운을 다시 만들어요. 거기에까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삶을 포기하고 그거가 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방문단들이 다섯 명인가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개입이 들어올 줄 알고 거기에서 오렌지 주스에 독을 타서 다 동시에 마셔서 죽죠. 914명이 죽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들이 미국에 있었고 1987년에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구원파와 관련해서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했죠.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공예품 공장 식당 천장에 오대양 대표 박순자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과 종업원 대략 한 32명이 죽었습니다. 다 구원파 신도들이었죠. 가장 떠들썩했던 사건은 1992년 북미에서도 다 타전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10월 28일 종말의 때가 온다. 다미 선교, 다미, 다가올 미래. 그래서 이때 이 다미 선교의 교주인 이장림 씨는 책을 미리 쓰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당장 몇 끼 먹고 살 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팔아서 이장님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제 92년,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92년도에는 제가 고3이었는데, 92년 10월 28일, 그래 떠들썩했죠. 전국이, 이때 휴거가 있는다고. 10월 28일 저녁 12시에. 그래서 전국에 166개의 이 다미 선교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딱 되니까 휴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기사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대부분의 신도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귀가했다. 그래서 이 교주를 뒤져보니까 이장님 씨 보니까는 이제 구속됐죠. 수십억을 횡령했는데 그의 그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의 소유에 뭐가 있었냐면 현금을 가능하게 하는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채권이 현금이 93년 몇 월에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92년에 10월 28일 안 올 줄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말을 했어요. 해산하라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아주 극단주의적으로 믿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재도 활동을 해요. 이제 재개를 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링크를 찾아 막 여러분도 모르게 가다 보면 어느 집에 이르게 돼요. 카페나 이런데. 근데 그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이나 이런 데도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카페가 바로 이 카페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우리의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우리의 귀화 또 생각과 모든 이 신앙적 감각을 건드리는 것이 666이라는 숫자죠. 네, 짐승의 표라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 666과 오늘날 이르러서는 이제 과학, 첨단 과학과 연결되어서 베리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마인가 어디인가 이 뼈인가 이렇게 박으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결제며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베리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제 이런 거죠. 666이라는 숫자를 이 유대인들은 ABC 알파벳 뭐 알레베타 이렇게 가는데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BCD에 각각 숫자를 부여해요. 그래서 숫자를 조합해서 그걸 다시 ABCD로 바꾸면 이제 말이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또 14대요. 14대요. 세 번에 걸쳐서 1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이 다윗의 왕권을 왕 다윗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것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족보에 14라는 단어가 숫자가 이 게마트리로 하면은 다윗 알파벳 이 세 글자 다윗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666을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네로 황제라는 네로가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이 666이 짐승의 표로서 상당히 사람들의 자극을 하는데 사실 666을 조합할 수 있는 게마트리아 단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21세기 과학 문명의 산물인 베리칩 하나로 이 의미를 전가해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 짐승의 그 당시 1세기에 요한이 기록했던 짐승의 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1세기의 원 독자들이 계시록을 읽고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 생각했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1세기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핍박의 시기에 황제 숭배가 배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받고 배교하는 것을 말해요. 황제를 숭배를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거대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형통을 받죠.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나 다름없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1세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분명히 이 로마 황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시대에든지 이 짐승의 표는 적용될 수 있어요. 어느 시대에든지. 본질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믿는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짐승의 표예요. 아이러니하게 이단들이 짐승의 표라고 막 강조하고 사람들을 우리 기존의 신자들을 유혹하는데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배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베리칩이나 666이나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거는 이단의 이야기예요. 이단의 이야기. 도리어 여러분이 귀담아 드려야 할 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신앙에서 탈선하게끔 나를 자꾸 유혹하고 또 이끌어 당기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히틀러가 있었고 스탈린이 있었어요. 히틀러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가 있었고 스탈린에 동조했던 러시아 종교회가 있었어요. 이들이 배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있었어요. 배교와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것,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666 베리칩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쓸데없이 이런 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불안과 근심을 갖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다 이단으로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면 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실 우리 초반에 보았듯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대단히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갑자기 그중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간절히. 근데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죽게 되니까 이 임박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채 1년 남짓된 이 교회가 제대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재림 지연 또 믿음의 식구가 죽고 죽은 이유가 핍박일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내 외적으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면 어떡하나. 자,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선 우리 4장에서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재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차분하게 가르쳐주면서 위로를 전했어요.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바울의 지금 첫 발성이, 일성이 뭐냐면 형제들아, 따뜻한 그 목소리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죠. 달래줍니다. 형제들아, 좀 더 따뜻하게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 이제부터 말할 때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개척하고 그 몇 개월 있을 때에 이미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내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문제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말은 이미 그에게서 배웠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 그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기뻐서 즐겁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성실히 드리다가 어느 날 내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그리고 예기치 않는 일로 완전히 다운됩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러다가 이단이 와서 666 얘기하고 막 그래요.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신앙이 무언가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게 들어서 지식으로 있든 혹은 가슴에 있든 뭐 아무튼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겹치다 보면 그 아는 것이 의심이 되고 불안에까지 내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을 놓고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아주 클리어하게 정확하고 거기에다가 불안과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들의 불안은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 그들의 불안은 뭐였냐면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냐.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때와 시기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 모든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죠. 이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임할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이 기록에는 지금 글에는 재림의 그 정확한 때와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임하냐면 갑자기 예고 없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바울이 쓰는 이 약간 메타포적으로 두 가지를 쓰죠. 주의 날이 임하는데 뭐 같이요? 도둑같이,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 임할 멸망이라고 하는 것.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냐면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앞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고,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온다는 것은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배 안 아프고 애 낳으신 분 있으십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뭐, 허리에다 주사 맞죠? 무통주사. 무통주사 맞으면 배가 안 아프다는데, 전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는 임신하면 무조건 통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 날이 그렇게 오는데, 주의 날이 오실 때 멸망을 가지고 오는 멸망이 해산하는 고통의 여인의 고통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그날이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반드시 고통은 온다. 멸망이 온다. 그래서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데 그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실력과 자존감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잠시 부는 바람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앞에 잠깐 뿌옇게 낀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앞에 전제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풍성한 영적 자존감이 있는 성도가 지금 불안하고 있어요. 그에게 줄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답이 뭘까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뭐냐면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네 안에는 풍성한 영적인 자존감이 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훌륭한 권면.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4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재림을 앞두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로서 밤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는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분명히 밤에 도적이 갑자기 오는 것에 대해서 몰래 오기 때문에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명시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너희는 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런 염려는 너희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4절 우리가 읽었듯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임하다라는 것은 기습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기습해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습을 당하는 경우는 그가 밤에 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습을 당하는 거고 반대로 또 하나 더 붙여서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상태에서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도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아주 캄캄한 방에서 뭔가를 그냥 한다고 할 때 뭐 밑에 지하에서 뭘 공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한다고 할 때 갑자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막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들어오니 불을 켜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환한 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불을 켜면 놀랄까요? 뭐 불 켠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처럼 들어오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 빛 가운데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 놀라지 않아요. 이미 그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비유를 쓰고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예전에도 봤던 그림인데 똑같이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다크 색깔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메시아죠. 그가 예수님이시고 자 그리고 이 어두운 그 빨간 라인 중간에 있는 빨간 라인 옆으로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의 변화예요. 저 어둠에 있다가 위에 빛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시대는 똑같은 시대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저 초림 때 빛이 와버렸는데 이 어둠의 세상은 빛이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 때 완성된 빛이 완성되면 이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둠이 있다가 불이 확 켜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어두운 부분에서 빛과 빛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재림이 와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두려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주는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일서 2장 8절에서도 보면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 이미 어둠에 참 빛이 들어온 상태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전혀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성도인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바로 이 어둠 밑에 어두운 부분에서 위에 밝은 부분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빛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게 지금 장차 천국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저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성된 사건으로. 그래서 과거 옛 시대는 저 어둠에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 있다가 새 시대인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때 저 점선인 재림 때가 딱 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었죠. 열 처녀의 비유 중에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뭐가 다릅니까? 기름이 있냐? 기름이 없냐? 또 뭐가 다릅니까? 평안하냐? 불안하냐? 기름이 있고 없고가 불안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여전히 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언제든 신랑 오십시오.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어두움에 있으니까.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바울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밤이 아니고 낮에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습니다.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이 빛의 세계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요. 빛의 세계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깨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니까 불안해서 놀라는 건데 기습당하는 건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걸로 넘어가요. 자,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말짱한 거예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낮잠은 자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깨어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죠. 술 취한 사람은 그냥 자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깨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대단히 어긋난 것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는 이제 9절, 10절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더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위로를 막 하다가 그냥 완전히 위로를 퍼부어버리는 장면이 9절, 10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위로를 완벽하게 채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 노하신다는 것은 재림 때 임할 진노예요. 그 진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깨든지 자든지 이 말은 육체적인 잠 깨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다가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피곤해서 자더라도 그때 오더라도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9절, 10절을 함께 엮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이 보증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때와 시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큰 소망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해야 예수의 재림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이 얘기하듯이 재림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666, 베리칩 이런 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을 서셨고 예수님이 아예 그냥 보증을 넘어서서 그냥 대신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장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마지막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종말이 다가왔고 너희는 종말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차 곤면하고 덕을 세워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열심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너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말을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그 일에 헌신하고 맡겨진 책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참된 신앙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본분이고 건강한 자세인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으면 이미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재림은 그곳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재림 때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재림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으로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 주시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거한 자로서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조금도 숨길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하셔서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성실하고 건강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